자, 이제 성령의 그 구체적인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오순절날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구약의 3대 절기인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고요. 2절의 그 홀연히,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강림은 갑자기 일어난 거죠. 10일 동안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메시지가 2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현장에 이 누가가 이 성령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바람에 비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3절에서 불의 혀, 그러니까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그 현장에서의 모습을 바람과 불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또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표현은 구약과 신약 여러 군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바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성령이 마치 바람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구약에서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구약 창세기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코에 무엇을 불어넣죠?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기가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바람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코에다 불어넣은 것은 바람, 생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흙덩이가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흙덩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체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바람,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 된 인간들의 결국 결과는 뭡니까? 예, 그 생기를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건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영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사건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동일한 이 바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너의 안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거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바람에 지금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성령을 이 바람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 2장에서 이 바람,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흙덩이에 호흡이 들어갔던 것처럼 이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들이 깨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한번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완전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제자들의 한번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여전히 사도행전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던 이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것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마치 흙덩이에 생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이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변화된 거죠. 지금 2장 안에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 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자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흙덩이에 들어갔던 그 호흡의 그 창조의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어쩌면 마치 죽어져 있던 그 제자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 호흡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살아나는 또 다른 재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누가는 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예요? 불입니다, 불. 예.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 불, 지금 성령을 불이래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어 있을 때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붙은 가시떨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인가요?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짐승을 둘로 쪼개죠. 가릅니다. 그때 여러분 그 갈라진 그 틈 사이에 무엇이 지나가죠? 예, 횃불 같은 것이 지나갑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할 때 보면 하나님의 그 불, 횃불 같은 것들이 그 위에 임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주실 때,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할 때 이 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누가는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성령을 바로 바람과 불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역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바람이 임하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죽어있는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놀라운 내면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은 태우는 거예요. 불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과 또 죄악들을 태우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불로 인해서 밝혀주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러한 우리 안에 내면의 치유와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령을 바람과 불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람은 지금 청각,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리에 비유하고 있어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뭡니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 그러니까 성령을 단순히 어떤 느낌으로 느낀 게 아니라 보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거죠. 여러분, 성령은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에요. 들을 수 있고요.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깨달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책 제목 중에 어서 오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베니인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사실은 그 약간 그 캐리스마적인 그런 이제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신학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잡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 성령님과의 교제를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그분을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분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깊은 이런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님은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 성령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님의 역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누가는 성령님을 바람과 불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4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절.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에 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그러니까 함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120명 중에 한 명도 제한 없이 모두 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가 여러분 1장서부터 우리 2장까지 오늘까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120명의 성도들이 다 함께 모두가 함께 기도했고 함께 성령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혹시 그걸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에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가 그 다락방에 다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다 모여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They all joined together.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함께 모였다라는 이 표현을 세 번이나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장 22절을 보시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사도를 우리가 새로 유다를 대신해서 뽑아야 되는데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 1절로 넘어가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 다 같이 모여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함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있는데 그 안에 성령이 가득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3절에 보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는데 각 사람 모두에게 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사람도 제한 없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는 계속해서 120명의 모든 제자들이 한 명도 제한 없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이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요, 이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쩌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하나 되면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잘 아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이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이제 안목으로 이 목양의 현장을 볼 때 이게 제일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두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교회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모여 있으면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하나됨이에요. 이게 깨어지는 순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됨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공격의 루트는 그 하나됨을 깨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나 한국의 이 상황을 보면 이 분열의 영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남북이 갈라진 것도 참 마음 아픈데 동과 서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 사회 보면 남성과 여성 간의 첨예한 대립이 언젠가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성들이 여성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마치 이 둘이 다른 것처럼 또 언론은 그걸 막 호도해서 보도하고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거죠. 학생과 선생님이 깨어져요. 서로 교류가 없, 소통이 없습니다. 그 안에도 분열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 자녀를 갈라놓고 있어요. 부부와의 관계를 갈라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열의 영이 여기저기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일하기 가장 쉬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서로 분열을 일으켜서 분쟁을 하게 해서 서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됨의 이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사탄이 이걸 깨버리니까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게 분열의 영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사탄의 전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분열의 영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제가 참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와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참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제가 모은 지가 벌써 한 6, 7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청빙의 가정 속에서 아마 여러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몰라요. 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게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지금도 저한테 그 누구도 청빙의 가정 속에서 갈등을 일으켰거나 뭐 혹은 뭐 이제 제가 이제 뽑히는 가정 속에서 또 마음 어려워했던 뭐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견이 다르니까. 근데 그 누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제가 리더십이 세워진 이후에 어떻게든 하나가 되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 동부사랑교회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구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구나. 제가 이걸 참 많이 봐요. 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가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도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